조조 영화를 보고 나면 행복한 것 중 하나가 이거 아닐까요? 영화 한 편을 봤는데도 아직 점심때도 안 됐고 여전히 오전이라니 하루를 덤으로 더 받은 느낌이 있죠.
미국처럼 시차가 많이 나는 곳을 갈 때도 비슷합니다. 금요일에 비행기를 타서 한숨 푹 자고 일어나도 그곳은 또 금요일. 금요일을 두 번 살 수 있다니 공짜로 하루를 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을이 깊어진 요즘 해가 짧아져서 그럴까요? 뭘 좀 할 만하면 하늘은 어둑어둑 금방 하루가 다 가버리는 느낌인데요.
아침에 맞이하는 신선한 공기, 햇살, 새로운 가구, 이 모든 것들을 천천히 음미하며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중앙일보 청춘라디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청춘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정강현입니다.
최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조조영화 본 적이 기억이 하나 없어요. 진짜.
아, 그래요?
진짜 기억이 없어요.
조조 영화. 저는 되게 잘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싸잖아요.
조조영화가 얼마예요, 요즘은?
요즘에 이 극장마다 달라요. 영화마다 다르고. 아. 근데 5,000원으로 생각하세요.
정말 싸네요. 요즘 한 만원 정도 하죠?
네, 9,000원, 만원이요.
만원이 한 절반이네. 네. 오. 조조영화라 하면 몇 시 정도예요?
그게 영화마다 또 달라요. 어. 근데 이제 8시 40분 뭐 이렇게 시작하는 게 있고, 어. 영화가 띄엄띄엄 있는 건 한 9시 반, 아주 뭐 운이 좀 9시 50분 것도 조조영화인 경우가 있어요. 네.
저는 그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는 예. 극장을 한 번도 못 갔는데, 그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막, 뭐, 무슨 주변에 뭐 많잖아요. 요즘 베테랑도 못 봤다니까.
어머 세상에. 네.
어떻게 봐요? 볼 수가 없어.
그 우리 이야기잖아요.
베테랑 뭐죠? 사도 뭐 하여튼 많이 나오잖아요.
네.
한 번도 본 게 없어.
아,
그래서
그래요?
막 제가 막 찾아봤어. 도저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IPTV로 보세요.
IPTV로 아직 안 나오던데 베테랑?
아, 아직 안 됐어요. 네. 맞아요.
IPTV도 TV에서 TV도 못 봐요. 아기 있으면.
아, 그래요. 네. 애가 없어 봐서 잘 몰라요.
아무튼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극장이 여기 홍대 CGV는 네. 24시간이더라고요. 극장이. 네, 네. 그래서 야근 마치고 그냥 혼자 가서 볼까? 어. 그 생각도 얼핏 한 적이 있는데 네. 야근 마칠 쯤에 제정신일 때가 별로 없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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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야근 안 하셔도 뭐
가서 취객이라고 막 쫓겨나고 예, 그러면
별로 그렇게
트라이를 못 해봤는데 조조 영화 개념이 아니라 아예 24시간 하는 극장이 있길래
예, 예. 아니 심야 영화도 예. 그 12시 반에서 1시 시작하는 것까지는 있거든요. 근데 1시 반 넘어가면 없어요. 근데 우리 야근 끝나면 항상 2시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 그때는 못 보고.
어, 조조 영화가 방법일 수 있겠네. 네. 근데 또 그리고 뭐 또 저는 아니지만 후배들 같은 경우에 야근하면 오전에 쉬잖아요.
네네.
좀 바짝 일어나가지고.
좀비 상태예요. 그날 일어나는 건 불가능하고요. 그 정도로 영화를 사랑했다면 그냥 뭐 휴일에 봐야죠.
그 아무튼 이렇게 시간을 좀 이렇게 늘려 쓰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제 네, 오프닝이.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어, 그렇죠. 여행 갈 때도 우리 또 여행 전문가이신 세영경 선생님께서는
시간이 길면 그냥 끼니가 늘어나는 거예요. 비행기에 있으면 그냥
네 끼씩
세 끼 먹을 걸 다섯 끼 먹는 네, 거죠, 그냥.
네. 근데 뭐 자꾸 쫓기니까.
네, 근데 요새 너무 빨리 어두워지니까 네. 급격히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아침에도 해가 늦게 뜨고
맞아요.
저녁에 빨리 지니까
맞아요, 맞아요.
하루가 짧아진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확
맞아요.
네, 들더라고요.
유럽 이런 데 가면 막 10시까지 막 화나잖아요, 여름에.
아, 여름엔 그렇죠.
네, 10시 네. 막 11시 막 화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나고 나도 여행 가고 싶네. 영화도 보고 싶고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정말
여기서.
안타까운 일이네요.
여기서 하나도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네. 청춘을 즐기십시오, 여러분. 자, 중앙일보 청춘라디오 3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고요.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민도 저희가 받고 있죠. 그리고 사운드, 청춘의 소리도 받고 있습니다. 다 올려주시면 돼요. 그 이메일로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춘라디오 어플리케이션, 팟빵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연, 음원, 고민. 등등을 남겨주시면
다 드립니다.
저희가 추첨 안 하고 SPC그룹의 모바일 상품권 해피콘을 그냥 쏴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비즌 등 전국 6,000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 당첨자 확인하세요. 개별 연락 드리고
네.
페이스북으로도 공지를 합니다.
청춘의 브리핑. 네.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 가운데 여러분들과 깊이 이야기를 나눌 만한 이슈를 가져오는 시간이죠. 청춘의 브리핑 오늘 가져온 이슈는요. 여러분들의 이슈입니다. 제가 볼 땐. 왜냐하면 우리가 노인이 됐을 때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요즘 부쩍 네. 그 노인에 네. 공감을 하시네요.
네. 이게 초고령화 문제를 네. 저희가 한번 다뤘는데 저희가 같이 일하고 있는 이슈팀에서 네, 네. 준비한 기사죠. 이런 제목으로 나갔습니다. 코앞에 온 실버 코리아. 네, 이런 제목으로 그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네, 네. 네, 이 시리즈가 이제 반향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수치들이 막 나오는데 저희가 좀 보기에 참 깜짝 놀랄 만한 수치여서 그런데요. 이런 수치입니다. 자, 지금부터 25년 뒤, 2040년.
2040년이죠.
네, 2040년이 네. 되면 이건 통계청 예측인데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32.4%. 그러니까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 거죠.
네.
노인인 거죠. 그 인구가 지금 2014년에는 65세 이상이 638만 5천 명인데 2040년이 되면 1,650만 명이 됩니다.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 인구를 훨씬 넘는
그렇죠. 예,
숫자네요.
서울시의 모든 시민들이 노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감이 오죠. 그리고 2040년에 전국 단위로는 어떻게 될까? 저희가 또 저희 취재팀이 통계청 자문을 받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040년이 되면 전국 지자체 72곳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50% 이상의 노인인 곳이 네. 72곳이 된다는 거예요.
전국 그 지자체가 252개인데 네. 그중에 72곳이
65세 이상이 절반인 곳이 된다는 거고요.
노인이 주인인 나라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 경남 남해, 합천, 의령 이런 데는 네. 노인 인구가 전체의 80%를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조사 결과를 입수를 했는데 네. 충남연구원에서 도내 충청남도를 조사를 해봤더니 2040년이 되면 사라질 마을이 351개.
사라진다는
아예
게
사라진다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마을이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 지금 살아계신 노인들이 다 돌아가셔서 행정구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351개 마을은 어떤 곳이냐면 현재 네, 2014년 네. 현재 75세 이상 노인 비율이
절반 이상.
절반 이상이고 아. 그다음에 주민은 10명 이하인 이런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2040년엔 다 100세를 정도 되시겠군요.
이제 기대수명 같은 걸 감안해보면 이 마을들은 사라지는 거죠.
사람이 네. 없는 곳이 네, 되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농촌은 노인들만 남아서 네. 계속 이 젊은 층이 유입이 안 되니까 아예 마을이 사라지는 이제 그런 현상이 속출하는 것이고 반면에 대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인구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네, 네. 지금 도시 환경 자체가 많이 바뀌겠죠.
그렇겠네요.
예를 들면 극단적인 상상입니다만 네. 지금의 홍대 거리요. 네. 무슨 뭐 노인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종로 3가 탑골공원이 되는 거죠.
거기가 종로 3가 네. 탑골공원이 가장 핫한 플레이스.
그렇죠, 그렇죠.
서울에서. 서울에서 좀 트렌드를 알려면 탑골공원으로 갈까.
아, 근데. 아니, 남 얘기, 이게 지금 되게 남 얘기처럼 하시는데 2040년 되면은 65세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저 65세 되죠.
그러니까. 이 본인이 이 노인 인구 네. 중에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이거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윤경씨도 거의 60세 가까이 되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60세
아니죠.
가까이 되는
아니, 아니죠. 가까워나 오겠죠. 뭐. 아니 근데 그때 되면 진짜 홍대가 가장 핫플레이스 여전히 핫플레이스인데 노인들의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되게,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보낸 것들이
홍대 여기 수많은 라이브 그 저기 공연장들이 네. 트로트가 채워지는
알겠죠. 아니죠.
아니겠죠.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 세대가 그렇죠, 되게 그렇죠. 음악이 그 그렇죠, 때는 그렇죠. 이제 할아버지 음악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60세이신 장기하 씨가 이제 앞에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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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하고
예,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나이 먹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버리시죠. 25년 뒤잖아요. 그러면 아이유가 48세.
네. 네.
48세 아이유. 네.
아, 근데 저는 이 65세라는 노인 기준이 네.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 진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네. 65세는 아직 뭐 멀쩡하잖아요. 네.
정정이란 말 자체가 좀 안 네. 어울려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저씨. 아줌마.
70 정도? 네. 이제 70으로 노인 저기 기준을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게
얘기
이제
있죠.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덜해지고
에, 에, 에.
지금은 모든 노인 기준 65세가 돼가지고
그렇죠,
뭐 무료 승차도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령연금도 나가죠. 그러니까 이제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70세로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데 25년 뒤에 65세가 거의 되는 전으로서는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실제로 반대하고 계세요. 이거 노인인 그 연령을 70세로 늘린다고 했더니 어머 내가 인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료 그거 기다리고 있었는데 왜 내가 받을 때 되니까 늘리려 그 미루려고 하냐고. 네.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30대 초반이라고 해도요. 네. 55세 되죠? 네. 55세 넘죠? 60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곧 닥칠 일, 2040년이 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제 현재 고령화 추세를 뭐 아무런 정책적 대안 없이 갔을 때 수치가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저출산 대책도 세워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구를 이렇게 인구 정책을 정확하게 세워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 수치로. 그래서 이게 이 노인 어쨌거나 고령화라는 것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노인 비율이 일정 부분 늘어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 예.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여서 이제 뭐 이렇게 완충을 시켜주는 방법이 있을 건데 노인 비율이 계속 늘어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느냐
네.
그걸 또 저희가 따져봤죠.
예예예. 예, 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지금 뭐냐면 젊은층은 인구가 줄죠. 노년층은 늘죠. 그러다 보니까 부양해야 되는 인구가 훨씬
그렇죠.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부양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통계청에서 그 부양 인구가 197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로 하면 15세에서 64세. 네.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1970년도에는 5명을 부양하면 됐어요. 100명이 5명을 부양하면 됐는데 45년이 지난 올해 2015년에는
네.
그보다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100명이 네. 17.9명을 18명을 네. 부양해야 되고요. 25년 뒤인 지금부터 2040년에는 무려 57.2명의 생활을 뒷받침해야 된다.
2명이 1명을 부양하는.
네, 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네. 세대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부터.
세대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가 뭐 취업난이다 뭐다 해가지고 청년들의 삶은 계속 갈수록 팍팍해지는데 부모 세대를 부양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
네네.
그리고 부모 세대는 뭐 선거 때마다 중요한 표밭이니까 이런저런 정책들이
그렇죠.
막 생겨나가지고
네.
복지를 막 혜택들이 늘어나는데 젊은 층은 그렇지 못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젊은 세대의 복지 혜택을 뺏어갔다 그런 차원에서 요즘 뭐 심한 표현입니다만 노인층 뭐 이런 말들이 나오죠.
맞아요. 네, 네. 이게 아마 연금 문제까지 들어가면 더 예민해질 텐데 연금 수령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65세 이상이 급증하고 내는 사람은 적으니까
그렇죠.
아마 재정이 붕괴될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엄청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겠죠. 그리고 노인층.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고민했던 게 이제 해법이 뭐냐. 항상 이게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뻔한 얘기죠. 저출산 대책 세워야 되고. 근데 그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살펴보면요. 해외에 좀 그런 사회들이 좀 있어요.
일본이 네. 대표적이지 않나요?
일본이 대표적이죠.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좀 많이 세워져 있어요. 노인 일자리.
네네. 네.
그러니까 노인들이라고 해서 아까 윤경 씨 말한 대로 노인들이라고 해서 진짜 우리가 그냥 상상하는 그런 아주 그냥 뒷방에 앉아서 병수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노인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활동할 수 있고 그다음에 네. 오랜 세월 동안 획득한 지식들이 쌓여 있는 지혜도 있고요. 다만 이제 몸이 좀 젊은 사람들보다는
네,
조금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이 노하우라는 것은 더 뛰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노동력을 활용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를 일본에서 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 가능 인구에 노인들도 같이 투입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죠. 생산 가능 인구의 15세에서 64세인데 네. 그걸 한 70세까지 늘려서 네. 잡을 수 있는 거죠.
실상은 한 20세부터 70세로 생각하는 네. 게 더 네. 현실적일 네.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그 얘기를 한번 네. 들려주시면 시루바라고 하죠. 시루바.
네. 네. 이제 실버죠. 실버. 실버를 실버. 일본 사람들 시루바. 발음을 시루바라고 시루바. 이렇게 네. 한다는데 이제 일본의 가토 제작소라는 데서요. 이 금속 부품 업체예요. 직접 이게 사진을 보시면 11월 9일자 이 신문에 노인 사진 이 일하시는 분 사진이 있거든요. 자기가 직접 제형을 하시네요. 네. 이 금속 판형을 깎아내는 네, 일을 네, 네. 하고 있어요.
생산직이에요. 그렇죠? 네, 심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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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특히 몸으로 하는 일은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고용해서 성공적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례를 일본에 가서 직접 보고 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항공기 부품이라서 되게 정밀하게 깎아내야 되고 이거 불량을 용인하지 않는 네. 네, 그런 정교한 그 작업인데 70대 넘은 직원들도 얼마든지 자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70 넘은 직원들도 그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젊은 직원들보다 훨씬 더 자신감 있게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제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고령자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 취업을 제도화하고 있고요. 그 정부 주선으로 네. 직업 훈련을 거친 고령자들이 주당 평균 20시간 근무에 시간당 $7.25 최저임금이 있지만 어쨌거나 취직이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맥도날드는요. 1200개 점포에서 일하는 8만 5천 명의 근로자 중에 1000명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채웠다고 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이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걸 깬 거죠. 이렇게 이제 해외에서는 고령화 추세를 거스를 수 없음을 알고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일자리 부분에서요. 네네. 그 아까 이제 부양하는 문제 있잖아요. 네. 부양하는 문제도 노인들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네. 노인 빈곤율이 거의 우리나라 최고라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이 빈곤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빈곤을 해소해 줘야 되는 거죠. 근데 국가가 그걸 보장해 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자리라는 이제 대책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영화를 잘 못 보신다고 하니 제가 소개를 하면 인턴이라는 영화가 거의 내릴 때가 됐긴 했는데 이제 로버트 드니로 하고 앤 해서웨이하고 주연이에요. 그러니까 앤 해서웨이는 인터넷 기업, 쇼핑몰 운영하는 젊은 CEO고요.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는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고 은퇴하고 사별까지 한 70세 이제 놀고 있는 할아버지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노인을 인턴으로 고용을 하거든요. 할당을 채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것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정부 정책에 발맞춰 하는데 처음에 너무 걸구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하고 자꾸 와서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것도 싫고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아예 인턴 배정을 나한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그 노하우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좀 배우고 본인들의 고민을 나누면서 이 할아버지와 젊은 CEO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네. 네,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앙일보에서도 지난주 토요일 날 요 인턴이 여기만 있는 거 아니고 한국에도 있다라 그래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인턴으로 고용된 그 어른들 사례를 기사로 다뤘었어요. 네네. 꼭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같이 이 호흡하면서 일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 있으니까 저는 다양한 방식의 고용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얘기네요. 그 코앞에 닥쳤습니다, 진짜. 25년. 25년 뒤가 2040년이지만 사실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대책을
우리는 잘, 진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네, 되고 있죠.
대책을 빨리 세우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경제력이 조금씩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가 되고 뭐 의료 시설이 좋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건강하게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건데 젊은 층과의 불균형 이 문제가 일단은 숙제고요. 그래서 출산 문제, 육아 문제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문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인 일자리를 좀 다각도에서 창출해내는 것이 일단은 당면한 과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이네요. 이 젊은 층의 일자리도 모자라고 그쵸? 노인 일자리도 없고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왜 이렇게 또 슬픈가?
네. 그 코앞에 온 실버 코리아라는 이제 기획 시리즈였습니다. 예, 저희 중앙일보 이슈팀에서 기획을 했던 기사인데 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보고 싶어서 가져왔고요. 곧 노인 됩니다, 여러분들.
저주를 하고.
저주예요?
노인을 아니, 아직 취업을 노인을 못한 20대에 저주라니요. 곧 노인 된다고 말하는
노인들 지금 대한 노인에 또 집결하게 생겼네. 어버이 연합.
아, 그러게요. 죄송합니다. 네. 어버이 연합에게 사죄드립니다.
그 시니어라는 표현으로 쓰자는 말도 있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근데 그냥 노인이라고 네. 하면 안 될까요? 왜 꼭 그렇게 아니면 어르신? 어른? 왜 이렇게 영어를 갖다 자꾸 붙여 헷갈리게?
몰라요. 나는 몰라. 그렇게 쓰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어른, 어르신,
네. 어른, 어르신. 네. 그래서 그 갈등을 메워야 됩니다. 네, 우리의 숙제인데 같이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아, 청춘의 브리핑, 고아페온 실버 코리아라는 기획 시리즈를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청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청춘의 소리를 찾아서 오늘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소리네요. 이게 일단 저는 지금 몰라요. 이거를
아, 네. 그래서 제가
윤경 씨가 제보를 받아서 가져온 네. 건데 근데 빗소리 같아요 일단.
빗소리.
천둥이 아, 치는 것 같고.
전 처음에 이걸 듣고 네. 바람이 따귀를 아. 때리는 것 같다는 아.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요 정답이?
아, 실제로는 되게 아, 행복한 현장이었는데요.
행복한 현장이라고요?
네. 네. 이 놀이, 혹시 소리만 들으니까 느낌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천둥번개 치는 것처럼.
네, 그런 네, 느낌이죠. 네, 근데 네. 이제 올해 마지막 서핑이 있었던 제주도 월정리 바다의 파도 소리였어요.
아.
근데 서핑하다 죽을 것 같죠, 걱정이. 소리가. 한 번 더 들어볼까요?
파도 소리예요, 그냥?
네, 잘 들어보세요.
정말 빗소리인데.
이게 서핑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직접 담으려고 했는데 저 소리가 너무 커서 아예 안 담겨졌대요. 이 제보를 하신 분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주말마다 놀러 다니시는 민모 민모 기자님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서핑이 되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강원도에서 서핑을 많이 하고 제주도에서도 해요. 그래서 그때 올해 마지막 서핑인데 더 시간이 지나면 추워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제주도 바다는 한 10월 말, 11월 초까지 억지로 들어갈 수는 있으니까
네.
그때 이제 마무리하는 서핑을 갔다가 녹음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자랑질이군요.
방송에 대한 애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SPC 상품권은 보내지 않기로 했어요.
네. 그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파도 소리를 그러고.
네, 서핑을 모르시기 때문에 네. 영화도 못 보시고
뭡니까? 내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다 배부른 소리인데 꼭 돈이 있다고 잘 놀고 돈이 없다고 못 노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뭐 문화가 있다는 걸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던 욕심도 있었어요.
네. 오늘의 소리는 제주도의
월정리의
바다가 들려준 파도 소리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청춘 고민 상담소 시간인데요. 쪼고 쪼아서 고민 하나 또 들어왔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이번엔.
네. 네.
교사네요. 교사.
네.
교사분이 보내온 건데 같이 일하는 부장님과 동료 교사의 인정 욕구가 너무 강해요. 교무실에서 계속 엄청 큰 목소리로 자기의 성과를 얘기하고 생색을 냅니다. 교장이 안 해주는 걸 내가 잘 얘기해서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내가 임용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해서 교장이 나를 스카우트 하다시피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내가 임용 첫 해부터 고3 담임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고생을 했지. 이렇게 말을 하네요. 또 틈만 나면 내가 연대 대학원을 다니잖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명문대 대학원이라고 자랑하는 건지 뭔지. 그게 얄미워서 대학 얘기를 물어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학부는 평범한 대학 나왔거든요. 지금 학교 디스하네요. 갑자기. 나머지 한 명은 성형인인데 외모에 대한 인정 욕구가 너무 높아요. 애들이 교무실을 찾아오거나 문 앞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 우리 반 애들은 서로 내 얼굴 보고 싶어 저렇게 난리가 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나.
이상한 선생님이네요. 네.
자기가 나온 동영상을 자꾸 돌려보면서 예쁘다는 소리를 해주길 바래요. 처음에는 어머 대단하시네요. 그래요. 누구 씨가 예쁘죠? 이렇게 말을 해봤지만 리액션도 한두 번이죠. 하루 종일 얼굴 맞대고 짝짝꿍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게다가 바빠 죽겠는데 자꾸 들리기만 하면 일하는데 방해가 돼서 정말 어퍼컷을 날리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부실에는 사람이 3명밖에 없어서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3명이 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방방 딱 교무실이 네. 따로 있나 봐요.
제 동기 교사가 내가 네 상황이면 미쳐버리겠다 놀리곤 합니다.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대에 나오는 추녀 같은데 실력에 대한 인정욕과 높은 부장님과 성형에서 자신감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외모 인정욕과 높은 대로 높은 이런 동료 사이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세 명이 딱 일하는데
그러게요.
한 명은 연대 대학원 나오시고
아 죄송해요.
연대 대학원 나오시고 평범한 대학 나오신 분이고요.
그러네요. 부장님이.
부장님은 이명구 씨 수석을 합격했다고 자랑하시는 분이고
확인되지 않은 네, 정보인데
또 한 분은 이제 성형인이시고요. 자꾸 이제 자기가 예쁘다고
예쁘다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죠.
네, 셋이 앉아있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아, 자 대책 나갑니다.
일단은 네. 먼저 희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게 지금 11월이잖아요.
네.
선생님들은 매년 바뀌잖아요. 네. 석 달만 참으세요. 어. 이렇게 가장 희망적인 건 석 달만 참으면 된다는 거고.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매번 이렇게 맞장구를 쳐줄 수도 없고 모른 척할 수도 없고 이어폰을 꼬주세요.
이어폰을 꼬시라고. 노조랑 상담을 한번.
아 노조. 이거
좋은 노조.
전교조신지 네. 네, 잘 모르겠는데. 아 근데 이게 보니까 잡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네. 그러니까 수업 시간 외에는 교무실에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이렇게 떠들면은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죠.
진짜 서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질리도록 자기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부장님이 대학 얘기하기 전에 어머 세상에 저도 수석이었는데.
아이고 정말.
네, 수석이
나는 학부도 연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수석의 고충이라는 게 참 말로 못하죠. 해본 사람들만 아는 거잖아요. 이러면서 부장님한테 먼저 선수를 치세요. 예쁘다는 선생님 있으면 가세요. 가가지고 자기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어우 주말에 어디 갔다 왔는데 글쎄 길 가던 사람이 전화번호를 물어보잖아. 이거 참 옛날 얘기도 아니고 이러면서 요즘도 헌팅이 있나 봐. 나는 까맣게 몰랐네. 호호호 이렇게 먼저.
방법이네요. 네. 제 생각에 그러면 다음 주쯤에 사인에 하나 도착하겠네요. 같이 일하는 교 선생님이 있는데 자기가 주말에 내왔던 사진을 가져와서 자랑한다고.
아, 그러니까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인정욕구가 높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기들끼리는 잘 지내요.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신 분도 같이 인정받고자 끊임없이 그 사람들 괴롭히세요. 그러면 네, 석 달을 잘 버티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정말 도움되는 말씀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이거 네. 접어야 되나요? 고민하면서.
아니요. 이게 뭐 우리가 꼭 뭐 대단한 해법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참 공감하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주제가 올라오든. 지난번에 다이어트 얘기 있었죠. 이것도 직장에서 일하는 누구든 겪을 만한 일입니다. 이게. 예,
아 저도 근데 이거 사실 한번 겪었어가지고.
예. 여기서 얘기하려고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 주제나 올려줘도 다 공감할 거예요. 네. 정말이에요.
예. 예, 네, 여러분 직장 생활이라는 게 원래 절반은 이렇게 사람 때문에 힘든 거니까 조금 참으시고 그리고 한번 그거 써보세요. 써보고 후기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뭐요? 아까 말한 대로?
네, 먼저 선수
치라고? 네. 후기 오기 전에 고민 상담 도착하게 생겼다니까.
상대 교사가.
네, 이런 식으로 우리 고민 상담소가 확장되기를 네. 바라보겠습니다. 네. 뭐 영양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네. 나름대로 해법을 드렸습니다. 네. 고민, 이 코너는요, 고민이 더 중요합니다. 해법보다. 어떤 고민을 우리가 공유하느냐. 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상담 내용 많이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중화일보 청춘라디오는 엔소프트 블로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엔소프트 우주정보 블로그와 페이스북에서 주목할 만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재미난 기사가 올랐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아,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야구가 끝나가지고 사는 낙이 없다고 하시던데 그 우주정복 블로그에는요 NC 다이노스 소식을 비롯해서 야구 관련 기사가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이 다이노스 팬들을 위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엔 다이노스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인터뷰가 올라왔더라고요.
야구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하면 영화 머니볼의 브래드 피트가 생각이 나는데요.
잘 아시네요. 네, 네. 이 다이노스는 데이터를 구단 운영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모 회사인 NC 소프트가 IT 회사잖아요. 그 영향을 크게 받은 것도 있고 이 창단 4년 차에 접어든 신생 구단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가 이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는 통계와 기록의 스포츠다 이런 말이 있죠.
네.
축구나 농구에 비해서 유독 과학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재미도 쏠쏠한 게 네. 야구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 던지는 걸 직접 안 봐도 네. 이 데이터만 보고도 야구 경기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이노스는 그 분석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창단 시점부터 데이터 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선수들에게 전력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아이패드를 제공해서 선수들이 스스로 자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네요. 선수들의 멘탈 케어도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요.
아무래도 새로운 선수를 영입할 때 데이터를 가장 많이 활용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할 때 특히 더 그렇죠. 이 다이노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선수 영입에 성공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선수는
에릭 테임즈겠죠.
그렇죠.
네. 테임즈 선수가 진짜 잘했습니다. 에이. 올해 예전에 스카우터들이 감이나 촉으로 선수를 뽑았죠.
네.
이제는 데이터가 감이나 촉보다 먼저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하죠. 또 다이노스에서 제일 신경 쓰는 선수들의 데이터가 인성이라는 대목이 참 흥미롭네요.
인성도 측정이 가능한 데이터다 이렇게 보는 건데 신선하네요. 인성이 측정이 가능한가?
타율이나 출루율처럼 이렇게 숫자로 과학적인 통계를 낼 수는 없어도 선수들의 인성을 면밀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을 들인다 이런 측면이겠죠. 또 인성도 하나의 데이터로 파악해서 선수를 영입하고 관리할 때 이 중요한 잣대가 된다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다이노스는 기존 구단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인 야구 다이노스가 내년 시즌에 또 어떤 활력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볼게요. 자, 32번째 팟캐스트 청춘라디오였습니다. 오늘의 클로징 음악은 우리 최윤경 기자가 골라왔는데요. 네. 어떤 음악일지요?
가장 보통의 존재.
아하, 정말 제가 사랑하는 곡이군요.
네, 우리가 되게 보통 사람임을 자인하는 거예요.
가장 보통의 존재.
가장 보통의 존재. 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산문집이 이사권 씨가 쓴 언제 들어도 좋은 말이었거든요. 거기에 요 내용이 나와요. 가장 보통의 존재라는 자기
욕을 막 했다는 거죠.
너무 좋았어.
네.
제가 사랑하는
여성이
자기 노래를 듣고서는 아주 꺼버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을 때 얘기죠.
그렇죠. 네.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노래를 이제 우연히 듣게 됐는데 그 여성이 학을 떼면서
이런 거 너무 싫어한다고.
너무 싫어한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나중에 속으로 노래도 모르는 년이 생각했다는 그 네. 가장 보통의 존재인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다 아시는 노래인데 네. 그래도 또 여기서 들으면 다를 것 같아서 갖고 왔습니다.
네. 가장 보통의 존재. 들으시면서 청춘라디오 32번째 시간 마감할게요.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신을 애초로 떠나 보내고 내가 온 별에서 연락이 온지 너무 오래되었지 아무도 찾지 않고 통일도 생기지 않을 것을 바라며 살아온 내가